2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부동산의 위치, 로케이션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외지인의 눈으로, 밖에 사람의 눈으로 투자 대상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을 외지인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방송을 보는 거나 또 녹화방송을 보듯이 성경을 시시하게 읽지 않고 처음 성경을 대하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녹화방송입니다. 재방송입니다. 그러면 또 아는 눈으로 보게 되는데 외지인의 눈으로 지금 내가 성경을 처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눈으로 처음 성경을 대하듯이 생방송을 보듯이 성경을 읽는 것이죠. 요즘 그 노벨상이 발표되는 시기인데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너찌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너찌라고 하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팔꿈치로 슬쩍 미는 겁니다. 별건 아니죠. 그런데 살짝 어떤 일을 하니까 슬쩍 밀어제키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우습긴 한데 다음 화면입니다. 남자들 화장실 변기에다가 파리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그랬더니 큰 효과가 있었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이들에게 손을 잘 씻게 하려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위생이 문제가 있으니까 손을 잘 씻게 하려고 호프 소프를 만들어놨는데 그 비누 안에다가 장난감을 만들어놨더니 애들이 그걸 잘 씻더랍니다. 또 브라질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니까 쓰레기통에다가 나이키가 있는 농구대를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다 던지는 겁니다. 훨씬 더 쓰레기가 밖으로 안 떨어지고 쓰레기통 안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예들인데 이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론을 가지고 접목한 거죠. 사람들의 심리를 접목해서 어떤 경제학 이론을 세운 것인데 그것이 은근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동안 잘 알고 있던 것을 슬쩍 밀어놓고 외지인의 시각으로 조금만 변화를 주면 새로운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한 가지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로케이션, 그 위치라고 했습니다.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치고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봉독을 안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눈치를 챘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경봉독 목사님이 안 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안 하신 줄 알지만 실수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봉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마이크를 끄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 가지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케이션인데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텍스트.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구절을 뚝 떼어서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재밌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딱 펼쳤습니다. 딱 펼쳐 소리가 하는 곳에 딱 뗐는데 그 말씀이 어디가 왔냐면 이런 말씀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인데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죽었습니다. 이거 아니지. 내가 뭔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내가 잘못 짚은 거야. 다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딱 펼쳐서 또 한번 손을 딱 댔습니다. 어떤 성경이 왔냐면 누가복음 10장 31절이 왔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이게 난감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쭈뼛 쓰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3세 번을 좋아합니다. 이게 세 번이 중요하다.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시 펼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펼쳐 손가락을 딱 짚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왔습니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성경을 문맥 없이 읽으면 흐름 없이 읽으면 저럴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아재 개그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예화입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한 구절씩 파편처럼 읽었을 때 생기는 해프닝이죠. 성경은 결을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앞뒤를 잘 살펴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실 때 중간에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봐야 이 드라마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도 흐름을 따라서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도 사무엘상 17장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그냥 다윗이 굳절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통쾌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냥 영웅담일 뿐입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살펴가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은 이미 저기 13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사울이 30살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블레셋과 전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하는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기기가 힘겨웠습니다. 예전에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전쟁을 사람이 하고 왕이 하지만 그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긴 신의 형상을 갖다가 자기 신전에다 갖다 놓고 자기 신전에 남의 신의 형상이 많으면 그 신전,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인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집전하는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옵니다. 사울이 초조했습니다. 좀 참으면 되는데 그 틈을 참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사무엘은 물론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교만인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다행히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당시에 철기 무기는 사울과 아들 요나단만 갖고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사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 군인을 죽이고 그 전초부대 20명을 전부 죽였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이스라엘 그 센 군대가 와서 지금 자기들을 그 기습했는 줄 알고 총공격한 줄 알고 허둥대다가 그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도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은 쉽게 이길 것이다. 대신에 아말렉을 이기거들랑 거기에 있는 탈취물 다 갖고 오지 말아라. 근데 옛날 전쟁하면 탈취물을 다 갖고 왔습니다. 여종도 갖고 오고 남종도 갖고 오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갖고 와서 나눠 갖는 겁니다. 이게 옛날의 전쟁의 습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배제하신 겁니다. 사울이 가서 이기고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양 떼며 소 떼며 슬쩍 가장 좋은 방법만 갖고 와가지고 숨겨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매의 눈을 가지고 금방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만 갖고 왔습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갖고 왔는데 말이죠. 좋은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15장 17절 1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사무엘도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예는 그냥 예일 뿐입니다. 사무엘은 아마 시시콜콜하게 하나님을 떠났으며 등을 돌렸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죠.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형식과 겉모습만 있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신만 높이려고 하는 교만과 자신 것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11장 바로 앞에 있는 16장입니다.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세의 아들을 한 명씩 면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압 배웠습니다. 분노에 대한 공부할 때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장남이고 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은 저처럼 조그만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골이 장대해야 됩니다. 키가 커야 됩니다. 일단 외모가 훌륭한 사람들이 왕으로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형 엘리압을 보니까 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인 줄 알고 야 이렇게 멋진 왕을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군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마음의 중심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큰형 엘리압이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세에게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일곱 아들이 한 명 한 명 사무엘 앞에 면제라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다 아닙니다. 이제 누가 또 없느냐라고 말하니까 막내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막내 한 명은 후보에도 끼지 못하고 형들은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이 막내 한 명은 후보에도 끼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시키십니다. 그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듯이 큰형 엘리압이 화낼 만도 합니다. 자기는 준수합니다. 갇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은 사람은 기껏해야 저 꼴찌에 있는 다윗이 기름을 받았으니 이 엘리압 마음속에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그 전쟁터에서 다윗을 보고 화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 성경이 맞아 돌아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시작되는 16장 바로 직전에 보면 또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누구보다 사울은 압니다. 사무엘도 자신을 찾지 않고 연락해도 답이 없으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큰 코를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위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떠나니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도 사울이 머리가 한번 아프고 악령이 들어오면 쩔쩔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들레헴 목동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수금을 타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궁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왕궁에 그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왕을 다윗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정신이 좋아집니다. 다윗이 떠나면 다시 악령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사울을 다윗이 통제하면서 다윗이 은근히 이스라엘 왕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도 모릅니다. 사울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두 번째 싸움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서 17장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던 사건을 쭉 살펴보고 나니까 지금 사울이 왜 무력한지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왜 다윗에게 화를 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뒤끝 장렬입니다. 블레셋이 왜 골리앗이라는 출중한 장수를 데리고 왔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게 졌거든요. 지난번에 자중지라는 졌거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두 번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내세워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을 거는 복수전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린 이 흐름 속에서 금방 발견을 하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왔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왕입니다. 그러니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분노하고 그냥 엘리압이 겁을 주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왕의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죠. 다윗이 사울 앞에 섭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때나 지금이나 초라한 베들레헴 목동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양치다가 왔으니까 또 며칠 두고 왔으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왕궁에서 봤는데 다윗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신의 문제가 있었거나 다윗의 모습이 전혀 달라 보였을 겁니다. 우리도 일상복을 입을 때와 정장을 하고 꾸밀 때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울이 지금 정상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사울 앞에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의 소리 아닙니까? 왕이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왕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은 바로 저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현상금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기를 잃다, 히브리어 본문은 마음이 내려앉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마음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 골리앗이란 존재가 마음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낙심되게 만들었습니다. 난감하게 했습니다. 두렵고 주춤거리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과 이스라엘 향해서 왕으로 호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입니다. 마음이 내려가면 안 되고 사기가 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말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크게 들립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내려와서는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렵고 주춤거려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인류를 말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인류 전체를 말할 때 쓰는 보통 명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골리앗이 앞을 가로막아도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앞에서도 그랬듯이 다윗은 골리앗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일 뿐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특정하면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블레셋 사람 하면 별것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특정하면 자꾸 문제가 크게 보이고 움츠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반화시키면 one of them 아무리 큰 문제라도 이 문제, 옛날에 펼쳤던 문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는 그 문제, 그까지 블레셋 사람, 늘 만나는 문제, 예전에 만났던 문제로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골리앗 특정하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말리죠. 목동 다윗이 무슨 골리앗을 상대하느냐는 겁니다. 애는 그냥 집에 가서 양이나 치라. 그냥 엘리압과 비슷해요. 골리앗은 평생 군인으로 살다가 장수로 승진한 사람이고 다윗은 아직 소년인데 무슨 수로 골리앗을 이기냐는 겁니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도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골리앗만 크게 생각하면 전형적인 주춤거림이고 또 미리부터 패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넣지 아까 소개했죠. 살짝 밀어놓고 보면 팔뚝으로 살짝 밀어놓고 보면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가능한 일인데 지금 사울은 자기의 생각 선입견에 갇혀버렸습니다.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굽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거요. 자신이 양을 보호하던 경험을 사울에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아버지의 양떼를 쳤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곧바로 쫓아가서 짐승을 죽이고 양을 살려냈습니다. 짐승이 달려들면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다윗의 묘사가 구체적입니다. 법정에 가서도 어떤 사람의 증언이 구체적이면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는데 오늘 다윗의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짐승이 달려들면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까지 귀하게 여기면서 목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의 말이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무력함을 지적하는 경고로 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양 한 마리도 쫓아가서 구해냈는데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이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합니까? 자신의 양인 백성을 구해내지 못하는 사울과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이 사자와 곰을 죽였으니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도 충분히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도 충분히 죽일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쫓아가서 턱수염이라도 붙잡고 때려 죽이겠다. 왕의 책임 아닙니까? 왕의 용기 아닙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사자와 곰을 죽이면서 양을 보호하던 경험을 골리앗에게 그대로 적용할 참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합니다. 사자와 곰에 비하면 골리앗은 사울의 멸처럼 평생 군인으로 산 장수입니다. 소년 다윗이 자기 목장에서 양을 구하던 것과 지금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간의 전쟁터와는 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근데 또 살짝 팔꿈치를 치고 바라보면 양을 치는 경험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골리앗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로 따지면 골리앗이나 사자나 곰, 골리앗이 사자나 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사자나 골리앗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상은 바뀌었지만 그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걸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앞에서 다윗은 사자와 곰이 아버지의 양떼를 공격하면 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에게서 양을 건져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용맹함을 사울 앞에서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건져내셨은즉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사자나 곰에게서 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과 정반대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실까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도 전혀 다릅니다. 살짝 뒤를 밀고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지금 다윗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사자나 곰을 물리치고 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 속에서 그 자신의 일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배운 대로 신앙과 삶의 통합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체험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가 이렇게 이렇게 응답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받죠. 도전이 되죠. 흐뭇한 표정으로 그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입을 열더니 아 집사님 그거 우연이 된 건데 하나님 갖다 붙이시는 것 아닌가요? 아 운이 좋아서 된 것 아닌가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체험을 나누던 집사님이 난감해 하시죠. 다윗 역시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이 왔을 때 달려가서 죽이고 양을 살려낸 것이 운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목자였으니까 실력이 좋아서 사자와 곰을 이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지금 사울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삶을 주님의 은혜 도우심과 연결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사고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만 언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일상 속에서 경험했고 그것을 사울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별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랬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얼른 허락을 합니다. 뭐 우리라도 그렇게 했겠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분노가 그냥 화만 내고 폼만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별것 아니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일상의 체험이 강한 사람만이 그 작은 일 속에서 일상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한 사람만이 가능한 고백이고 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 간증, 체험을 갖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이기기 원합니다. 운으로 돌리면 다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또 운이 생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력으로 돌리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양을 이겼습니다. 더 큰 상대를 만나면 꼼짝 못할 것입니다. 실력이 좋아서 그랬다고 말하면 과거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일상뿐만 아니라 또 일상에서 확장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요,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체험에서 시작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있는 그런 선포가 있고 간증이 있고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 앞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일상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꼭 발견하고 간직하고 앞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로 삼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체험한 주님을 그 다음 단계에 적용해가면서 앞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때 하나님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손길 경험하는 특별히 다음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 주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을 감사하고 또 그 다음을 살고 그 다음을 살아가며 문이 열려지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가 되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